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로 모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5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5장 14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이 14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사망을 의인화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망이 마침 왕처럼 아담에게서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왕노릇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십계명을 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십계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때까지는 받지 못했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소위 육체적인 사망이 있죠. 이것은 오직 육체만을 가리키며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그러한 의미, 그것을 우리가 사망이라고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망, 곧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망이 뭡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처럼 악한 본성을 물려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사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그런 죽었던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세 번째 사망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속받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또는 오실자의 표상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15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상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16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려운 대목임을 인정하고요. 가장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부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범죄가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것과 같이 하나의 순종의 행위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앞에 14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즉 범한 죄, 그 원죄를 통하여 사망이 인류의 왕노릇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사망의 왕국보다 우월한 또 다른 왕국이 있음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사망의 왕국보다 훌륭한 것, 생명의 왕국입니다. 이 생명의 왕국은 사망의 왕국에 속한 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제공되어지는데, 사람은 그들을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왕국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죠. 자, 18절로 가보실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는지를 좀 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로 가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참 이것도 감사하니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그 대표적인 주권에 대한 논증을 사실은 좀 요약하고 있습니다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한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죄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장 20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제사 제도도 함께 주셨잖아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 제도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던 인류에게 죄의 본성이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생활을 통하여 그 옛 본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5장 마지막 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것은 우리는 그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왕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지금 누굽니까? 성경은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기록하고 있고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뭐 우리 가운데 뭐 공동묘지가 가득가득 차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인류로부터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거북이들에게 나르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북이의 본성은 날기를 원치 아니한단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뭐랄까 좀 충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굳게 그리고 완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근거들은 모두 무너지는 모래와 같습니다. 믿는 주인들은 이제 마지막 아담 곧 부활하시고 영원하게 되신 주님께 연합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5장을 마치고 다음 6장에서 그 주제가 되는 구원받는 죄인들의 성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이제 다음 6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의 주제는 위치적 성화와 실제적인 성화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5장에서 아담의 주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서론적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연적 주권 때문에 죄가 인류에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또 하나의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그리스도는 생명과 의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로부터 면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그리스도는 그를 신뢰하는 자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의롭게 만들기 시작하셨던 거죠. 즉 그들을 선하게 만드시기 시작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내가 소위 위치적 성화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른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좀 배우고 알아야 되겠어요.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자들이 다시 원래에 합당한 모습으로 모습을 되찾는 것, 이거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도 우리 성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성화와 칭의는 서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지만 서로 다른 주제인 것입니다. 칭의는 그 위에 세워질 모든 성화의 근거가 되는 기초입니다. 즉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 위에서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칭의는 행위여 성화는 하나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에 칭의를 얻게 되고 죄책이 제거되고 의롭다 함을 선언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즉각적인 구원을 믿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는 수단이고 성화는 목적인 것이죠. 칭의는 우리를 위한 것이며 성화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 하고 선언하며 성화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의 형벌과 죄책을 제거하며 성화는 죄의 권세와 장성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부와 외부를 모두 장식하는 분이신데 죄값을 치르고 죄책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외부를 장식해주는 분이세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내부를 장식하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성화가 칭의에서 비롯된다는 어떤 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화는 칭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의 거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죄인들은 구원과 성화 모두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일까지 바울은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부터는 이 바울이 죄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논하고 있을 때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성도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들을 실제로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칭의를 받은 죄인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오늘날 신자들이 그들이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다는 팽배한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이 너무도 중요한데 6장 1절을 보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의 논증, 그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를 다룰 때는 주로 어떤 사실 자체를 설명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증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우리의 생활을 현실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 6장 서두에서 제시한 수사적 질문을 활용해서 논증을 시작하고 있죠. 이러한 수사적 질문은 헬라 원문에서는 오직 하나의 대답만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도한 후에 거기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것만 외칠 수밖에 없다고요.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그 밖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바울은 아래와 같이 논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뭡니까 대답은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2절로 가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칭의를 의의 선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칭의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단지 그 사람을 선하다고 선언할 뿐인 것이죠. 칭의는 죄의 형벌이나 죄책이 제거되는 것이고 생활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사라진다는 것을 사라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죄의 권세를 제거하는 사실을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죄책을 제거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어 없습니다.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찾아볼 수가 있죠.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죄를 향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러한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죄에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이죠.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결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위치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죄악된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초월적인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신실한 무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저는 내가 이것을 잘못 평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그것들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일단 가운데는 승리의 생활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완벽한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로마서 6장으로 모시겠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